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틀 전에 이어서 오늘 속죄제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를 달리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는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내용이고요. 지금 두 번째 속죄제 내용이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조건은 똑같아서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딱한 가지라도 죄를 범했을 때고요. 또 어떻게 범하냐면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이번에도 그게 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어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지중에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개하게 되느냐? 그 뒤에 보시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지중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뭐 간단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건 죄다라고 지적하고 알려주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속죄죄와 관련해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거 죄입니다 고백하고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죠. 이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의 회개가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런 온전한 모습의 회개가 아니라 나는 별로 죄진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버티기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너 이거 잘못이야 알려주면 그제서야 아 이게 죄인가 하고 깨닫고 나오면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스스로 회개하는 것, 그것만 회개고 알려줘서 회개하는 것, 혹은 억지로 끌고 나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다.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알려줘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제물은 어떻게 되는가?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래서 속죄제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이건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이 예물만 놓고 보면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것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것이나 똑같은 것으로 같은 무게로 처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뒤 내용을 보시면 이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리는지를 앞부분과 똑같아요. 두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고기를 드리는 내용인데 피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맨 끝에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건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끌고 오는 거죠. 수송아지를 끌고 오고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송아지를 끌고 오고 안수하고 죽이고 이거는 죄를 지은 당사자들, 회개하는 당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피가 나오겠죠? 16절에 보면 그 피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 처리를 해주는데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성막에 들어갑니다. 17절, 앞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습니다. 피가 나왔죠. 피를 찍어요. 그리고 여호와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휘장 앞에다 일곱 번 뿌립니다. 18절.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고 번역한 단어랑 번제단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서 피를 찍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여기 보면 뭐 성전 이 성막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당이 있는 뜰이다, 마당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문으로 들어왔죠. 그럼 제일 처음에 있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다시 휘장을 치고 들어가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성소가 아니고 그냥 성막, 마당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왜 마당에서 이런 거를 하게끔 했을까?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했는지는 뚜렷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끔 한 것이죠. 이거는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여서 제사장은 성막으로 들어온 다음에 이 뜰을 지나서 마당을 지나서 휘장을 걷고 들어가서 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니까 성소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향단의 뿔에다가 이제 내 귀퉁이 있는 뿔에다가 피를 바르게끔 했었죠. 지금도 똑같이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19절부터 고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9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회중들, 곧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다 떼요. 제단 위에서 불사른다. 그러니까 지난번 제사 똑같습니다.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을 꺼내고 기름을 다 발라냅니다. 그래서 기름을 따로따로 떼어내요. 그리고 그거는 성막 안 마당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의 한 것 같이 할지며,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21절에 보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이제 기름은 다 불태웠잖아요. 그럼 고기가 통째로 남아있겠죠? 그럼 그 고기를 통째로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찌니라. 그래서 진영 바깥에, 이스라엘이 함께 살고 있는 진영 바깥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가장 먼 곳까지 밖으로 끌고 나가서,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이 있는데 거기서 다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20절 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20절 맨 끝에 이렇게 설명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속죄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함께 죄를 범했을 때 이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일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 함께 죄를 범했던 경우들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 함께 회개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다 같이 회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도 보면 몇 번 그런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건 너무너무 많은데, 부지기수로 많은데 함께 회개했던 경우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니까 이 말씀대로 온전히 회개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자, 이 말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는 근본적으로 개인이 범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면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현실만 놓고 보면 이게 훨씬 더 쉬운 방식이기도 하고 회개하기는 어려운 그런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할 때는 은밀하게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죄를 범해요. 그런데 공동체가 죄를 범할 때는 어떠하냐면 죄를 짓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죄를 짓거든요. 근데 멀쩡하거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봤더니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도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별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술, 담배를 배울 때,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몰래 술, 담배를 배우는 애들은 별로 없고,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술, 담배를 합니다. 혼자는 하기 어려운데, 옆에 있는 놈들이 하면 용기를 내서 술, 담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묘한 부분이에요. 내가 혼자 할 때는 이게 죄가 아닐까 싶은데, 옆에 있는 놈도 도박하고, 그 옆에 있는 놈도 도박하고 그러면, 그냥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같이 죄를 범하는. 그래서 죄를 공동체가 다 같이 범할 때 보면 죄를 짓는 게 개인이 죄를 짓는 것보다 어떤 점에서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 있는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도덕적인 개인, 그런데 비도덕적인 그런 공동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놓고 보면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되게 착한 사람이고 괜찮아. 근데 그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고서 뭔가 할 때 보면 으쌰으쌰 하면 쉽게 휩쓸려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전체가 죄를 범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반면 회개할 때는 어떠하냐?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다 같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려면 다 같이 각성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 지은 죄는 혼자 회개하면 되는데,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깨닫기가 쉬운데, 다 같이 죄를 지으면 다 같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공동체가 다 죄를 지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누군가 그거를 죄를 지었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서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위험을 무릅써야 되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너희 몽땅 다 틀렸어. 이렇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쉽고 반면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에게 죄를 지적해서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면 그러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런 묘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몇 프로가 죄를 범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가를 실제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령 이스라엘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100명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몽땅 다 100%, 100명이 다 죄를 범해야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 아니면 90%, 90명이 죄를 지으면 여기에 해당하는가? 몇 프로쯤 될까요? 우리가 어제 선거를 했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51%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50.1%라도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51%가 죄를 범하면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건가요?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가 아니니까 뭐 100%가 다 범해야만 이게 이 회중의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명, 20명만 같이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아 이건 우리가 다 함께 죄를 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그런 것을 뚜렷하게 규정을 안 하셨어요. 뚜렷하게 규정을 안 하셨기 때문에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지 얼마나 죄를 안 범하려고 발버둥 치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만약 영적으로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살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5명이나 6명이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중이 다 함께 죄를 저지른 거야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둔감했다면 100명 중에 40명이 다 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아 이건 뭐 전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누가 회개하냐면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만 놓고 보면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죄값이 과연 똑같은가 다른가 이 부분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형벌과 심판은 딱 하나입니다. 사망입니다.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건 그 즉시 죽건 나중에 죽건 여하튼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영원한 사망을 심판으로 받아요. 그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죄값은 본질적으로는 심판, 사망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율법들을 보면 어떤 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죄는 그냥 배상해주면 그만인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형벌을 받는 것은 각각 다르게 나누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규정을 놓고 보면 죄를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가 이것에 따라 형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누가 죄를 지었는가 이것에 의해서 죄에 대한 책임도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은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책임을 지게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 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지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럼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누굴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죄악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그런데 누가 지은 죄가 큰 책임을 져야 되냐 했을 때에 기준을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큰 죄가 되고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죄를 범하면 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이 지은 죄보다 크고 그리고 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냥 성전 뜰만 왔다 갔다 마당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육신을 갖고 살았던 인류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사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같이 지냈단 말이죠. 그들이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죄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놓고 보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사소한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살인을 했나요? 강간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어쩌면 도둑질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하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죄가 그 행동이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 부분은 그들이 누구였는가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을 섬기는데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는 직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 죄를 범하면 그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이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몰려가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방법이 되었던 저런 방식이 되었던 죄가 죄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안 짓고 살았으면 좋겠고 혹여 부재 중에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형벌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던 제사장도 지성소에 나아가던 대제사장도 또한 성전에 드나들 수 있었던 회막안에 드나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또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엇이 죄악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을 가져다 주는지도 잘 생각하고 깨닫는 지혜도 있게 하시며 어찌하든 죄를 멀리하고 또 혹여라도 범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다 함께 범하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